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 2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오늘은 다투고 싸우는도다 2절 중반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크고 작은 분쟁이 있는가. 1절에는 싸움과 다툼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나라 간의 큰 대규모 전쟁이든지 아니면 작은 국지적인 전투이든지 교회적인 그 큰 분란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알력이든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왜 싸우고 다투는가? 이 욕망 충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단위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획득하는데 방해된다 싶으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죠. 그것이 싸움과 다툼입니다. 왜 싸움과 다툰다고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을 때, 다른 누군가를 해칠 때, 충돌될 때, 2절에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욕망을 품었는데 얻는 길이 제한이 돼요. 막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막혀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것이 심지어 살인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려고 하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사람을 해쳐서라도.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 아합의 경우입니다. 잠시 그곳으로 가보죠.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의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전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이요.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사마리아를 수도성읍으로 삼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에게는 두 개의 왕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마리아를 수도성읍으로 해서 일을 보지만 겨울 궁전이 있는 그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갈멜산이 지중 해변에 하나 있죠. 거기서 동남쪽으로 한 25km 정도 되는 그 지역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에 겨울에 이제 뭐 휴가도 가고 또 직무도 보고 하는 겨울 궁전이 있었나 봐요. 겨울 궁전에서 멀지 않는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가드닝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고 탐이 난 거예요. 욕망을 품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할 테니 그 채소밭을 나에게 다오. 이 3절을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봇은 하나님의 그 율법 규정, 토지와 관련된 그 규정에 충실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 더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토지와 관련된 토지를 팔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규정에 충실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제 두 개의 입장이 충돌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 사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곤란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른 악한 왕들 같으면 어떤 구체적인 폭력적인 조치를 취해버릴 텐데 나중에 유다왕 가운데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양심의 가책 없이 바로 행동을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쫄보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부터 우리가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합법적인 권위를 찬탈해서 그 합법적인 그 인물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을 이세벨의 영이라고 성경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직접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얼굴을 들고 식사를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나봇의 채소밭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할 때 여러분과 저 주위 가운데 이 욕망이 어떻게 자라게 될 때 경건한 조언을 해주고 그 잘못된 것인데요 라고 하나님께로 그 생각을 돌이키도록 조언을 해주는 누군가가 막 선지자처럼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여서 그렇게 경건한 거룩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정말 복되죠. 그런데 욕망을 채우도록 도전하는 불의한 충동질을 하는 내가 그 욕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8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는 이세벨의 처방 보시면은 나봇을 죽여버리는 5절 7절에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근심을 하니까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와서 왜 식사 안 합니까?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는데 안 준다고 하네? 그렇게 7절에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데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고도 당신이 왕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은. 주님의 뜻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노선에서 이 말은 그 자리를, 위치를 떠나도록 하는 부추기는 말이죠. 8절에서 10절에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나봇을 거짓 증인 세워서 돌로 쳐 죽이는 처방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욕망을 조절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수가 있다. 계속 품고 있으면. 그러면서 다 처치하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나봇이 죽었다고.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사건 볼 때 아합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이세벨이 다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건대 19절에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죽을 때 이제 흘린 그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칠 선택으로 발전될 줄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해서 하늘 관점에서 저는 이것을 영원한 관점 또는 영혼에 비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재편성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선한 욕망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에 비추어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 욕심에 내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욕심을 정리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이건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거룩한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욕심내라 이 말이에요. 그의 의의를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강한 욕망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 강한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자예요. 그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 영원한 욕망, 영원하게 주님 보시기에 오래가는 그러한 것에는 그렇게 욕망을 품는 거죠. 어느 재미 동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었는데 이민 가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했다는 말. 이민 가서 그 미국 교포 사이에서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20년 동안 세계 잡을 떠요. 세계 잡을. 그리고 20년 일한 결과 소위 한인 사회에서 성공하는 뭔가가 이게 잣대가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소를 소유하는 것이었는데 주소를 소유합니다. 근데 그분이 20년 정도 지났을 때 자녀 중 한 명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자신은 암에 걸려요. 하늘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20년 그것이 칭찬할 수 있는 잘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이 세상 관점에서 말고 하늘에서 보았을 때 영원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개인을 보았을 때 그 20년 성공했다라는 그 말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직업을 크고 작은 아르바이트 다 포함해서 세계를 뛰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해요? 와, 저 사람 진짜 본받을 게 많다. 열심이다. 겉면 성실하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가냔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그 욕망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낭비하고 있어요. 열심은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관점에서 낭비하고 있어요. 수많은 경우에 아마 예배를 근성으로 들으실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스탠다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주님의 가치에 따라서 점검해 보거나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더 속도를 내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중했을 것이고요. 성께서 그를 간섭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그 세미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사실은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요? 각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해 주시니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오늘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타인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시기하여도 시기심이 발동되고 또 그런데 얻어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저항, 전쟁에 돌입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마 이 영화 아마데우스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한 주인공은 물론 모차르트이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그를 시기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노연의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서 그 사제에게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게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어린 시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상합니까?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부단한 노력 끝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궁정 악장이 됩니다. 황제의 음악을 가르치고 그 황제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비범한 신의 창조물이 던져집니다.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 신동이라고 하는 모차르트가 그의 생애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과 성실히 합해져서 궁정 악장이 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연습하는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가 자기의 재능을 훨씬 능가하고 우습게 만듭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편애라고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열심으로 극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모차르트를 파멸로 몰아가는 어떠한 조치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죠. 말년에 살리에리는 정신착란에 걸립니다. 그 영화 대사 중에 이 탄식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살리에리는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왜 제게 열정만 주시고 재능은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뭐 저희들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아합도 그렇고 살리에르도 그렇고요. 상대방의 탁월성을 상대방이 누리는 것을 상대방의 독특함을 상대방의 우수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혈액형이 있듯이 나의 체질이 있듯이 나에게 은사가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내가 가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채소밭, 그것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욕망에 내가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못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요한일서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뭔가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것을 세상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신.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정신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 독특성, 탁월함, 부요, 누림이 불편해지도록 우리를 충동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 기만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두 구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요. 거듭난 성도에게는 내면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본능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의지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가 충돌합니다. 그 전쟁이 때로는 아주 격렬하게 때로는 아주 미미하지만 작게나마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의지가 충돌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하나의 의지만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주는 이 서신 가운데 분석한 것에 의하면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라는 실제 나 자아가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어요. 본능적 욕망과 성령께서 가지신 갈망, 그것이 두 개가 충돌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성령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삶을 살도록 보내신 진리의 영이에요. 이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영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이 영을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근심시키거나 슬프게 하지 말고 그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더 힘을 얻도록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그분 편에 서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능적 욕망과 성령께서 갈망하는 일이 충돌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앞으로 가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구나. 선택은 나에게 있구나라는 거죠. 성령의 편에 서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요, 그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품은, 목표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절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나 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보려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이 욕망을 사실 버리고 뭐 제어하고 이러한 것은 어떤 네거티브 전략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망은 없는가? 그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거룩한 목표를 지금 내가 안 세운 게 아닌가? 목표를 세우면은 분명히 그것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놓고요. 내가 성경을 읽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몇 장씩 읽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세우면은 훨씬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애 가운데 나는 원수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절할 필요가 있는 영역, 버려야 할 영역 고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늘 관점에서 새롭게 품어야 하는 그런 주님 욕망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주님, 그 열망 내가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성찰하고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는 시간까지 쉽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설교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 앞에 상고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진리를 조명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